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뉴스입니다. 한국군 당국이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전방 탐지 부대와 후방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전방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즉 수방사 사이에 상황 공유와 협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선 앞서 북한 무인기 탐지 정보가 수방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가 이날 정보 공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비 태세 검열을 통해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국군은 앞서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달 26일 한국 수도권 영공을 침범해 추적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북한 정권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 한중 관계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영방송인 KTV 국정대담에 출연해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행동할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중국에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느 국가와 협력을 더 해야 되고 어느 국가엔 규칙과 규범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법치,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동맹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많은 경제 발전을 했지만 정치 체제나 이념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협력 관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선 미국 재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하위 규정을 받고 한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거의 3년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내 외국인 등 방문객들은 입국 48시간 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만 제출하면 입국 후 강제 격리를 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중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특히 격리 기간을 최대 3주간 시행하다가 최근엔 시설 격리 5일 후 자가 격리 3일로 기간을 단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쇄적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해 거센 비판과 함께 국내에서 항의 시위까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강제 격리 제도를 오늘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제한 조치가 오늘 해제되자 많은 홍콩인은 여객기와 육로, 바다를 통해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양측 접경 7개 검문소 등을 통해 하루 각 6만 명씩 왕래를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중국 내 코로나 감염자 폭증을 이유로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당장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전 시절 쿠바와 내통하며 이중첩자로 활동하다 체포됐던 아나 몬테스 전 미국 국방정보국 선임분석관이 복역 20여 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몬테스는 6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올해 65살인 몬테스는 지난 2001년 체포될 때까지 17년간 쿠바 공산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며 각종 기밀정보를 쿠바 당국에 넘겼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상 BOA 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해 인기를 얻었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영상에서 한 미국인 청년이 quiet quitting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로 당신의 가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한 후에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인 직장인들의 워라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워라벨은 영어 문구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인데요.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 퍼진 이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 의미는 최소한의 맡은 일만 소화하는 그런 풍조를 의미하죠. 미 언론 매체 보도를 보니까요. 미국 내 직장인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인 워라벨을 추구하는 흐름이 분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직장인이 지난 3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제고했고 이로 인해서 근무 태도 변화가 기업들의 휴가, 승진 등 여러 관행마저 바꾸고 있다고 하네요. 추가 근무를 할 상황에도 이전 같으면 고민 없이 추가로 일을 했겠지만 지금은 노,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직원들이 늘었고요. 회사 측은 이 때문에 추가 인력을 뽑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높은 보수 때문에 고강도 업무가 당연시 되는 법률회사나 금융회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읽혀진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실시된 한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에 직장인으로서 성공 야망이 줄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36%였습니다. 성공하고 싶다, 성공 야망이 늘었다고 말한 응답자 22%보다도 많았죠. 그리고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줄었다는 응답도 40%에 육박해서 일의 의미가 더 중요해졌다는 답 2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자, 이런 흐름 때문인지 미국의 지난해 노동 생산성은 74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전년 동기 대비 2.5% 떨어진 거죠. 시기적으로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가 다시 대면 업무를 하기 시작한 뒤에 노동 생산성 하락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는데요. 미 재무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런스 서머스는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을 그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3년 1월 둘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국 시민. 미국의 여론 설문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거의 100만 명의 이민자가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는 거의 1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2022 회계연도 97만 명의 귀화는 역대 최고인 105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2008년 회계연도 이후 최대치입니다. 시민이 되려는 사람의 총수는 지난해 연말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약 67만 명이 여전히 미국 시민으로 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민 절차를 단순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를 통해 2020년 12월에 100만 개 이상의 보류 중인 신청의 적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신청서를 처리하는 기관인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도 최근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재설계된 귀화 시험을 곧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술평가의 경우 지원자는 일상활동, 날씨 또는 음식에 대한 적장의 사진을 설명해야 합니다. 목표는 이민자의 개인 역사와 출신 국가에 따라 대답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질문보다는 일반적인 영어 사용을 보는 것이죠. 최소 5년 또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3년 동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입증한 이민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인터뷰 중 시민권 및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퓨 리서치 수산에 따르면 미국의 귀화 시민 인구는 1995년에서 2019년 사이 760만 명에서 2210만 명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귀화 자격이 있는 모든 이민자의 비율은 1995년 38%에서 2019년 거의 3분의 2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약 900만 명의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인데요.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일본 출신의 귀환자는 절반 미만인 반면 캄보디아, 이란, 라오스, 폴란드, 베트남 출신은 적어도 80%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투표권 외에도 대심원으로 일할 수 있고 미국 거주를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연방 혜택 및 정부 일자리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과정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 적체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귀화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은 여전히 15에서 18개월로 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퇴비장.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장례 방식이 미국 곳곳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나무 조각, 집, 약초 등으로 가득 찬 특수 용기에 넣고 30에서 45일간 분해하는 과정인데요.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분해된 시신은 퇴비용 흙이 됩니다. 이는 일반 매장이나 화장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방부 처리를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지가 필요 없어 토지 부족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를 합법화한 건데요. 지난달 31일 캐시 호커 뉴욕주지사는 이른바 자연적 유기물 환원이라고도 불리는 장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장례가 합법화된 것은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이었는데요. 이후 콜로라도, 오리건, 버몬트, 캘리포니아가 뒤를 이었고 뉴욕은 이번에 합법화에 합류한 여섯 번째 주가 됐습니다. 기존의 매장과 화장과 달리 자연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가톨릭 주교들은 사람의 몸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합법화에 반대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6일 평양 미림 비행장 훈련장 일대에 병력과 차량이 운집하기 시작하는 모습 등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을 저희 BOA가 보도한 바 있었죠. 그리고 약 2주 만인 지난달 20일에 최대 12,000명의 병력도 운집해서 열병식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자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통해서 새해에도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파와 차량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약 만 명의 병력이 도열한 가운데 차량 주차 구역에는 약 열흘 전보다 차량이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 포착됐나요?
네,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 내에 김일성 광장의 연단을 형성한 지점 앞쪽에 35에서 38개의 대열이 모여 있고요. 연단 앞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는 5개에서 7개 대열이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을 최소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산해온 점으로 볼 때 이 일대 운집한 병력만 최대 13,500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약 열흘 전보다 훈련장에 주차된 차량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20일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열병식 훈련장 북쪽 공터는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이 두 곳 중에 한 곳에만 차량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곳에도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습니다.
네, 북한이 옛날에는 이 열병식 준비 초기에 적은 병력을 동원해서 훈련을 진행하다가 실제 열병식 개최일이 가까워진 시점에 병력하고 또 군용 차량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자, 이걸로 미뤄봤을 때 열병식이 임박했다는 예측도 가능한가요?
네, 그런 예측이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5일 현재 김일성 광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김일성 광장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주민들이 들고 있는 빨간색 수술과 꽃이 이 일대를 붉게 물들이고 김정은 혹은 일심 단결 같은 대형 문구를 만들었고요. 이런 모습은 위성사진을 통해서 관측돼 왔는데요. 하지만 주말이었던 지난달 31일 또 1일에 김일성 광장에서는 인파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 이 드론이 한국 영공을 침범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런 경고를 새해 벽두부터 했네요.
네, 지난 4일에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최근 북한의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서 대응 전력 보고를 받은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네, 이 9.19 군사 합의는요, 그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에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죠.
네, 맞습니다. 접촉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인데요. 군사분계선, 즉 MDL을 기준으로 해서 비행 금지 구역과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 금지 구역, 군사 행동을 금지한 완충 수역 등을 설정했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9.19 군사 합의가 4년여 만에 존폐 기록에 서게 된 건가요?
네, 북한의 이딴 노골적인 위반 행위로 합의가 사실상 유명 무실해졌다는 판단은 윤 대통령이 내린 거죠.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켰고요. 이에 앞서서 지난해 10월 이후 여러 차례 동해와 서해상 북방 한계선 NLL 북방 해상 완축 구역 안으로 포병 사역을 가해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궁금하네요.
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북한의 위반 행위가 영공 침범으로까지 수위가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걸로 풀이했습니다. 또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은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이딴 합의 위반 행위에 수세적인 자세를 보였다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이제는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미 국무부도 반응을 내놨네요.
네, 지난 4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도 이번 주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BOA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2018년에 체결한 포괄적 군사합의를 명백히 무시하는 걸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걸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합의 위반 등 일련의 도발을 계속해서 감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사합의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수십 개 나라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와 수출 규제 때문에 러시아가 이란이나 북한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시사 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2022년 세계 강대국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이 6위를 차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순위가 그 정치, 경제, 군사적인 영향을 평가한 거라고 하죠?
네. 전 세계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건데요. 여기에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6위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은 건데요. 일본을 제쳤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잡지는 한국이 첨단 기술과 서비스 기반 경제에 주목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민 저축과 외국인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8위를 차지했는데요. 경제적인 영향력, 수출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군사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1위는 어느 나라인가요?
네, 미국입니다. 이 잡지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와 군사력을 가졌고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독일, 그리고 5위는 영국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네, 중국에 대해서는 급증하는 인구와 빈부격차, 인권 문제 등의 불균형으로 내부의 갈등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거대한 규모를 언급하면서 국제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 원유와 가스 생산으로 인한 경제력을 이 선정의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2020년에는 33위였는데요. 14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군 지도부에 큰 변화가 있다고요?
네, 지난 연말에 열렸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조직 문제 결과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전격 해임하는 등 군 지도부를 물갈이했습니다.
네, 이 박정천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포병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포병 전문가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에 크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2019년에 대장, 그리고 2020년에 차수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2021년 6월에 신종 코로나 방역 실패에 책임을 지고 차수로 강등되기도 했지만 2개월 만에 군부 서열 1위인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올라서 건재를 과시했고요. 지난해 4월 열병식에서는 군의 최고 계급인 원수로 진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1월에는 미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실시에 반발하는 담화를 두 차례 발표하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군 고위 간부의 전격 해임,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력 법제화, 또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등 군사적인 성과를 높게 평가한 상황에서 이 박정천의 해임은 다소 이례적인데요. 전원회의에서 다른 군 수뇌부들이 6개월 만에 대부분 교체된 점으로 미뤄볼 때 문책성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박정천의 해임은 김 위원장의 2인자 그룹 관리, 국방 부문에서 성과가 신통지 않았음을 반영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이 박정천의 당 비서직을 승계한 리영길 국방상, 한때 처형설까지 나돌았던 인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서 리영길 처형설이 나돌았었죠.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이 문 닫는 날에 나왔는데요. 통일부가 리영길 처형서를 공개한 게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부침을 겪었던 인물인데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나요?
네, 최근 군 총참모장, 국방상, 작전총국장 등 주요 보직을 오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리영길이 새로운 군사 정책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교체된 박정천이 주로 포병에서 경력을 쌓은 데 비해서 리영길은 군단장 등을 역임한 야전과 작전통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새로 도입한 공세적인 전략과 전술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기용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또 누가 바뀌었나요?
네, 북한 군부 3인방으로 불리는 총참모장과 국방상, 총정치국장 등 두 자리도 교체됐습니다. 리태섭 총참모장은 사회안전상으로, 그리고 박수일 사회안전상은 총참모장에 임명돼서 자리를 바꿨고요. 국방상에는 리영길의 후임으로 강순남 노동당 민방위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자, 북한이 군 지도부에 이렇게 변화를 준 것 어떻게 풀이할 수 있나요?
네, 이번 당 전원회의 결과가 이례적이고 대남 공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북한의 대남 도발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부합하던 지휘부 교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2023년 시작과 함께 비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교체되는 등 유엔 안보리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임 이사국 중에서 일부는 일찌감치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새해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학구도에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네, 2023년 안보리에 새롭게 합류한 나라 어느 나라인가요?
네, 일본과 스위스, 몰타, 모잠비크, 그리고 에콰도르입니다. 1일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다른 이사국들과 함께 2년 동안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문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네, 그런데 새롭게 합류한 나라에 대한 특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위스와 일본의 합류가 주목되는데요. 신임이사국인 스위스는 벌써부터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예고해서 눈길을 끕니다.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는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안보리가 분열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국제법에 근거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뭐 북한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나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2016년과 2017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할 당시에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해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독재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전명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립회관에 모인 총대들과 한인들은 1908년 3월 22일 제2차 한인 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총대들이 스티븐스와의 면담 내용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반성이나 취소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인은 우매하고 독립할 자격이 없고 일본이 보호국화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강탈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총대들이 응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국립회관에 모인 한인들은 여기저기서 도저히 스티븐스를 보낼 수 없으니 내가 죽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를 처단하겠다는 말은 전명훈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어 허승원, 신영구, 이용규 등이 스티븐스 처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전명훈은 신문에서 난 스티븐스의 사진을 준비했으며 그를 저격하기 위해 권총을 챙겼습니다. 처서로 돌아온 전명우는 스티븐스를 국가의 적으로 처단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떠나는 스티븐스의 사진, 이동 경로와 차편 등을 확인하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1908년 3월 23일 아침 일찍 전명우는 권총을 가지고 오클랜드 도선 대합소인 페리 빌딩에서 스티븐스를 기다렸습니다. 9시 30분 자동차에서 제이미 일본 영사관 영사가 먼저 내리고 이어 스티븐스가 내렸습니다. 이에 전명우는 총을 꺼내 스티븐스에게 발사했지만 발사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전명훈의 뒤를 따라가고 있던 장윤환이 스티븐스 쪽을 향해 권총 3발을 쏘았습니다. 이 중 첫 발은 전명훈의 어깨 쪽에 명중했고 연이은 두 발은 스티븐스의 오른쪽 어깨와 아래 복부를 각각 맞추었습니다. 이후 전명훈과 장윤환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총에 맞은 스티븐스는 1908년 3월 24일 탄환 제거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에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저녁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총에 맞고 병원에 입원한 전명훈을 찾아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전명훈은 다음과 같이 거사 이유를 진술했습니다.
성명은 전명훈, 연령은 25세, 이곳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다. 며칠 전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한국 사정에 관해 신문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스티븐스는 한국민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환영하고 있다 등 거짓말을 늘어놨다. 그는 이러한 거짓말을 미국 국민에게 퍼뜨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는 그의 발언을 듣고 그를 죽이고 나도 자결하기로 결심했다.
1908년 3월 27일 치료 중인 전명훈은 살인 미수 혐의로 샌프란시스코 경찰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다음 4월 3일 공판정에서 전명훈은 다음과 같이 스티븐스 저격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나는 그를 죽이고 나도 또한 죽고자 결심하였다. 나는 가지고 간 초상과 대조하여 이 신사가 내가 찾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가 차를 내리려는 즈음에 저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의 총은 회전하지 않았으므로 곧 총으로 그를 구타하고자 하였고 될 수 있으면 그의 두 눈을 잃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때리려고 하여 그 찰나 나는 도망쳤다. 그가 나보다 세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티븐스 배후에서 누가 나를 사격하였다. 나는 단독이다. 누구에게도 나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단독인 것을 말하여 둔다.
근데 전명훈 이후 재판을 통해 보석으로 석방되는데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전명훈 의사가 이제 그 의거 이후에 바로 현장에서 체포돼서 이제 그때 장인한 의거에 당시에 이제 어깨에 총을 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이제 곧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법원에 폴리스 코트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구속 여부를 이제 심사를 받았는데 증거 자료가 없었어요.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스티븐스를 유해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석방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조사를 하려고 직접적인 조사를 하려면 당시 저의 증언을 해줬던 분들한테 증언을 받아야 되는데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끌다가 전명훈 의사는 그 당시 이제 1908년 한 10월 정도에 국립신보에 보면 보방이 됐다는 그러니까 풀려났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걸로 봐가지고는 전명훈 의사가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하는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제시된 권총도 전명훈의 것이란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환이 전명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한 것이 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쪽이 주장하는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장윤환 단독 행위이고 전명훈 자신도 총을 맞은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븐스 저격 사건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두 사람이 사전에 저격을 공모했냐는 점입니다. 먼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두 사람이 분명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임에는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의거가 일어난 3월 23일 이제 체포됐을 때 두 분이 같은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그 두 분이 미리 계획을 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좀 우연히 두 분이 만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좀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두 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1908년 당시에 한 100여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모를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분이 친한 사이는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장인환 의사는 대동보국회 소속의 회원이었고 전명훈 의사는 국립협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서로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얼굴은 알고 있었고 안면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두 분이서 아주 친한 사이라든가 뭐 서로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안면은 있었지만 서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도영 박사는 또 스티븐스 저격 과정을 봐서도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공모했을 것이라는 사전에 이 그 전명훈 의사가 먼저 스티븐스를 처단하자 그리고 실패하면 이제 장인환 의사가 나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날 이제 공동회에서 스티븐스를 처단하겠다고 이제 전명훈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장인환 의사도 그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드에 두 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전명훈 의사가 먼저 스티븐스를 처단하려고 총을 들었는데 총이 이제 불발이 됐죠. 망가졌으니까 망가져서 이제 그 총으로 이제 스티븐스를 그 구타하려고 가서 얼굴을 치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정말 장인환 의사가 총을 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발이 이제 전명훈 의사에 맞고 두 번째 세 번째 총알이 이제 스티븐스를 맞았는데 이런 거를 봐가지고 미리 공모를 했다 그러면 아니 그 점에 자기의 동료인 점에 전명훈 의사를 쏠 수가 없겠죠.
샌프란시스코 경찰과 법원도 전명훈과 장인환의 공모 여부를 검토했는데요.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도영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동포가 스티븐스를 위해를 가하는 걸 보고 점에 장인환 의사가 총을 쏘은 것이 이제 전명훈 의사를 맞았고 그다음에 두세 발이 이제 스티븐스가 맞았는데 이런 상황을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두 분이 사전에 공모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전명훈 네 번째 시간으로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고 재판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37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미국 해병대가 재빨리 과달카날 섬에 상륙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연합군이 미군에 합류했습니다.
태평양 남서부의 섬 과달카날을 차지하려는 연합군과 일본의 전투는 6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전투는 끝이 없을 것처럼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1943년 2월 일본이 마침내 과달카날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전투는 일본의 중대한 패배였습니다. 일본이 과달카날에서 패배하면서 몇 달 동안 방어전에 집중하던 미군과 다른 연합군이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단행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미군 지도부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미 해군 제독은 태평양에서 일본이 장악한 작은 섬들을 점령한 다음 타이완을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뉴기니와 필리핀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군 지도부는 결국 두 공격을 동시에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니미츠 제독과 맥아더 장군 모두 성공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이 이끄는 해군 병력은 마리아나 섬과 다른 섬들을 통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뉴기니를 거쳐 필리핀을 공격했습니다. 네이테만 해전에서 미국 함선들은 일본 해군력을 완전히 격퇴했습니다. 태평양과 동아시아 전역에서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대부분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전쟁 초기에 이 섬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연합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빠르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연합군 지도부는 태평양 전투에서 일본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합군의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연합군은 일본이 강력하게 점령하고 있는 섬들을 공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섬들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연합군이 전투를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미국 항공기가 이착륙할 비행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몇몇 섬을 상륙해야 했습니다. 바로 길버트 제도의 타라와, 마셜 제도의 트루크,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그리고 괌이나 티니안 같은 섬입니다. 이 섬들은 전 세계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널리 잘 알려지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가던 1945년 2월 19일, 연합군과 일본군은 일본 도쿄 남쪽 이요섬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선 최악의 전투로 손꼽히는 이오지마 전투를 치른 다음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에 상륙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키나와에 주둔한 일본군은 83일 동안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연합군에 패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패하고 일본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은 새 총리를 임명하고 신임 총리에게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연합군과 일본군 양쪽 모두 언젠가는 연합군이 일본 본토에 최종 침공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과 일본군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측했던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마지막 침공의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몇 년 동안 비밀 무기인 원자폭탄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인 원자폭탄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은 일본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8월 6일 미 공군 소속 B-29 폭격기가 일본 도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로시마에 1차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지 사흘 뒤인 1945년 8월 9일 미국은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2차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약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며칠 뒤인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어머니 날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애나 자비스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8일은 미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고마움을 되새기는 어머니 날은 미국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 100여 국에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하는 나라는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5월 셋째 주 또는 5월 21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국처럼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어머니뿐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까지도 함께 공경하는 행사를 갖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에서 지켜지는 현대적 의미의 어머니날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정하는데 가장 앞장선 여성은 애나 마리아 자비스였습니다.
애나 마리아 자비스는 1864년 웨스트 버지니아주 웹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애나는 사업가인 아버지 그랜빌 자비스와 신앙심이 깊고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일한 어머니 앤 마리아 리브스 자비스의 11명의 자녀들 중 아홉 번째였습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한 자녀는 겨우 4명, 나머지는 각종 질병으로 일찍 사망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애나가 한 살 때 그래프턴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애나는 1881년 버지니아주의 조그마한 도시 스톤튼에 있는 어거스타 여성 아카데미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메리 볼드윈 칼리지의 전신입니다. 애나 자비스는 1883년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그래프턴으로 돌아와 7년 동안 교사로 일했습니다.
애나의 어머니는 늘 생존해 계시거나 돌아가신 모든 어머니를 위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애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주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주일학교에서 성경 속의 어머니들이라는 과목을 마치고 이 땅의 어머니들이 모든 인간의 삶에 베푸는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노력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도드린다는 간절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당시 12살이던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의 이날 기도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어머니는 1852년 고향 웹스터와 인근 여러 지역에서 봉사단체인 마더스데이 워크클럽을 조직해 열악한 보건과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열악한 환경은 높은 어린이 사망률의 큰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후에 애나 자비스가 어머니날을 만든 기초가 됐습니다. 이들 클럽은 가난한 여성, 가정부 여성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고 산모가 몸이 아픈 가정에 우유병과 음식의 위생상태 점검 등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61년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애네 거주 지역은 남군에게나 북군에게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양군 지휘관들은 각각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앤 가족이 살고 있는 그래프턴의 철도를 사수하라고 휘하 부대에 명령했습니다.
앤은 곧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클럽 활동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긴급히 관련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거나 끝난 후에도 회원들 간의 우위와 친서는 계속 지킨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교회와 단체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더스데이 워크클럽 회원들은 북군과 남군 병사 모두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주장으로 갈라진 주민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앤 자비스는 4명의 자녀를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전쟁 기간 내내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북군과 남군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1865년 여름, 앤 자비스는 남군 출신, 북군 출신, 정치적 파벌 어느 편을 막론하고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 마더스 프렌십 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은 그 후 여러 해 동안 연례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1902년 앤 자비스는 남편 그랜빌 자비스가 사망한 후 딸 애나와 릴리아를 데리고 아들 클로드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앤 자비스는 1905년 그곳에서 72세로 타계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어머니의 감명 깊은 기도를 잊지 못한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 타계 1주기를 맞아 묘지에서 추도식을 올리고 남북전쟁 전 조직됐던 마더스데이 워크클럽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애나 자비스는 그 후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머니의 날을 전국적인 기념일로 정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나는 국회의원, 정부관리, 사업가 등 각계각층에 수백 통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애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임에 나가 어머니 날 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기업가이며 자선사업가인 필라델피아의 백화점 재벌 존 와나메이커가 지원을 하면서 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기일에 가까운 1908년 5월 10일 고향 그래프턴의 앤드루스 감리교회에서 최초의 공식 어머니날 예배가 올려졌습니다. 같은 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와나메이커 백화점 대강당에서도 어머니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애나 자비스는 고향 크래프턴에 카네이션 500송이를 보내 어머니들에게 달아드리게 했습니다. 카네이션은 애나의 어머니 앤 자비스가 특별히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로 빨간색과 흰색 카네이션을 다는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빨간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어머니, 하얀 꽃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날 행사는 자비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1909년 45개 주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 하와이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1914년에는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이날을 국정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애나 자비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1920년대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 날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현상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날로 시작됐던 날이 꽃집, 카드 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윤 추구의 날이 돼버렸다는 것이 자비스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애나 자비스는 본래의 어머니 날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나 자비스는 국제 어머니날 협회를 조직하고 이날을 기리는 데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또한 어머니날 거부운동을 조직하고 법원에 제소도 추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메리카 전쟁 어머니, 아메리칸 워 마더스라는 단체는 어머니날을 기금 모금 운동에 이용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반대한 애나 자비스는 1925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그 단체와 충돌했습니다. 애나는 난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날을 개혁하려는 애나 자비스의 열성적인 운동은 1940년대 초까지 계속됐습니다. 애나와 그의 동생 엘시노어는 변질돼버린 어머니날을 바로잡는다는 운동에 물려받은 유산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빈곤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애나 자비스는 1948년 11월 24일 84세를 일기로 펜실베니아주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웨스트 로렐 힐에 있는 어머니 묘지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애나 자비스가 안장되던 날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래프턴에 있는 앤드류스 감리교회에서는 그녀의 나이에 맞춰 84번의 종이 울렸습니다.
1972년 그래프턴에는 앤 마리아 리브스 자비스와 애나 마리아 자비스의 어머니날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비영리 기관인 국제 어머니날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애나 자비스 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녀의 생가는 1979년 미국의 역사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어머니날 제정에 앞장서고 뒤에는 그 폐지 운동을 폈던 애나 마리아 자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